1세기 중동에서 쇠인 고대 종교 텍스트를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약간 영적이고 은유적인 비유로만 읽어내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흔한 접근법이죠. 사실상 거의 다 그렇게 읽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해 볼 이 자료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텍스트는 영적인 비유가 아니었거든요.
네, 전혀 아니었죠.
당장 오늘 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조건 따라야 했던 극도로 현실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현실이었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크레이그 키나 박사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강의안인데요. 지적 호기심 넘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미션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읊어보자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에 담긴 1세기의 처절한 재난, 그리고 종말을 마주한 인간의 심리적 오류, 나아가서 1830년대 돌연 등장해 우리 현대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한 신학적 해석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와, 오늘 다룰 범위가 정말 반대하네요. 이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텍스트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이 사람들의 생사를 어떻게 갈랐는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흩어진 점들을 하나씩 쫙 연결해보면서 이면의 논리를 캐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끔찍한 공포가 지배했던 서기 70년 예루살렘 현장으로 가보죠.
좋습니다.
예수님이 파멸을 부르는 가증스러운 것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경고한 대목 있잖아요. 서기 66년에 유대인 애국주의자들이 제사장들을 학살했고, 키너 박사 자료를 보면 요세푸스 같은 당대 역사가들이 이걸 파멸의 시작으로 봤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로부터 딱 3년 반 뒤에 로마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나 이넘기고 부숴버리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만약 그 시대 평범한 유대인이었다면 저는 그 산으로 도망치라는 경고를 100% 무시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상식적으로 거대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험준하고 뻥 뚫린 산으로 도망친다? 그것만큼 무방비한 자살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아, 오히려 산이 더 위험하다?
당연하죠. 높고 튼튼한 성벽이 있는 대도시 안으로 딱 들어가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 그게 당대 사람들의 뼈에 새겨진 방어 본능이잖아요. 공성전 길어지면 적군이 지쳐서 돌아가기 기다려야죠.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군의 전술을 들여다보면 그 본능이 왜 최악의 패착이었는지 아주 명확해져요. 당시 로마군은 단순히 성벽을 부수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 다른 목적이 있었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과거 두로를 함락시킬 때 썼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도시 외곽을 겹겹이 둘러싸고 완벽한 봉쇄망을 구축해버린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성 안에 모든 생명체를 굶겨 죽이는 고사 작전이었죠.
아, 세상에. 성 안으로 피신하는 게 결국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였네요.
그렇죠. 오히려 과거 마카베오 가문이 게릴라 전할 때나 다윗이 쫓길 때처럼 유다의 그 험준한 산악지대로 빠지는 게 유일한 생존법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정규군이 진영을 갖추기도 어렵고 위에서 바위 굴리면서 막을 수 있으니까요.
와, 그래서 그 대피 매뉴얼 디테일이 그렇게 숨막히게 구체적이었구나. 왜 그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계단으로 바로 뛰어내려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맞아요. 1세기 유대 가옥들이 다 평지붕이었고 그걸 테라스처럼 썼으니까요. 바깥으로 통하는 외부 계단이 있었거든요.
들에서 일하던 사람한테는 겉옷조차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던데, 사실 그 당시 겉옷은 밤이면 이불 역할을 하는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을 버릴 만큼 1분 1초가 다급했다는 뜻이죠. 키너 박사가 이걸 아내분의 아프리카 난민 탈출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하거든요. 내전이 터져서 당장 마을을 떠나야 했는데 반신마비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갈 휠체어가 없었던 거예요.
와, 진짜 눈앞이 캄캄했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진짜 기적적으로 낡은 수레를 구해서 거기 아버지를 싣고 숲으로 막 뛰어들었다고 해요. 당장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여권 같은 건 아예 챙길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예루살렘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딱 그런 공황 상태였겠네요. 임산부나 젖 먹이는 여인들한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도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겨울 우기에는 강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고, 안식일에는 율법 때문에 성문이 굳게 닫혀버리니까요. 도망 자체를 못 가는 겁니다.
그 요세푸스 기록 보면 참상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성 안에서 애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심지어 이성 잃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인육을 먹는 비극까지 일어났다면서요.
와우, 정말 끔찍하죠. 성을 빠져나간 사람들도 전혀 안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보석을 삼키고 도망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로마의 시리아 보조군들이 그 도망자들을 잡아서 산채고 배를 갈라버렸거든요.
미쳤네요, 정말. 오죽하면 그 랍비 요한한 벤 자카이는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시체 행세를 하고 빠져나왔잖아요. 그것도 로마군 속인 게 아니라 성문 막고 있던 유대인 극단주의자들 눈 속이려고요.
바로 거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뼈아픈 지점입니다. 재난 징후가 명백했고 대피 경고까지 있었는데 성에 남은 대다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있으니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런 집단적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의 경고를 곧이곧대로 믿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군중 심리에서 빠져나와서 펠라라는 낯선 이방 지역으로 싹 탈출했죠. 결국 그들만 살아남았고요.
정확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그 텅 빈 성전 터에는 로마 황제의 상징인 군기가 꽂혔죠. 우상이 세워진 겁니다.
과거 서기 70년의 예언이 그렇게 소름돋게 현실이 됐다면 그 다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그럼 세상의 진짜 끝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과거 예언이 맞았으니까 미래의 종말도 어떤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인류가 거대한 비극을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텍스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 전쟁 소문, 기근, 지진 이런 걸 쫙 열거한 다음에 이건 끝이 아니다. 그냥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확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솔직히 요즘 뉴스만 봐도요.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전염병에 전쟁에 당장 내일 망해도 안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재난을 겪으면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통제력을 상실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퍼즐을 맞춰서 아, 지금이 종말이구나 이렇게 규정해버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음모론이 판치는 것도 결국 그 통제감 때문 아닌가요?
통제감에 대한 그 강박이 인간이 역사를 해석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흑사병이 유럽 인구 3분의 1을 쓸어버렸을 때나 1400년대 포르투갈 대지진 났을 때 사람들 다 이게 세상 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자기가 겪는 고통을 무조건 세상 종말이랑 엮어버리려는 거네요.
네,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죠. 1세기 당시 랍비나 교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돌연변이 아기가 태어나면 요즘 타블로이드 잡지 가십거리처럼 막 떠들면서 종말의 징조록 우겼죠. 근데 예수는 이런 시도를 철저하게 다 배제해버립니다.
그런 재난들이 신호가 아니면 진짜 신호는 뭡니까?
유일한 전제 조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딱 이거 하나예요. 물리적 파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재림, 즉 파루시아에 대해서도 세기를 박습니다. 저기 시골 골방에 예수가 왔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 독수리 떼가 맴돌면 누구나 저기 사체가 있구나 알 수 있듯이 우주적인 징조와 함께 지구상 누구나 부인할 수 없게 아주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은밀하게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 생기네요. 전쟁이나 기근은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이 언제 올진 아무도 모른다면 역사 속 기독교인들은 이 끝 안 보이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핍박을 견뎌야 했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버텼을까요?
아, 그게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논쟁거리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환란을 해석하는 렌즈가 확확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요?
초기 교부들, 뭐 저스틴 마터나 이레니우스 같은 분들은 로마 핍박 아래서 매일 죽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환란 한가운데 있고 이걸 견뎌내야 천연왕국이 온다고 믿었죠.
고난을 직접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핍박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이미 환란을 통과했고 교회가 다스리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 정치적 환경에 맞춰서 텍스트를 끼워 맞춘 거네요. 자료 보니까 800년대 미국은 엄청 긍정적이었던데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이 활동하던 시기죠. 미국이 뭐 확장하고 부흥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예쁘게 세워놓으면 그 완성된 곳에 예수가 올 거다. 이런 진취적인 후천년설이 유행했어요.
그러다가 1830년대에 진짜 판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존 넬슨 다비라는 신학자가 나오면서요.
기독교 종말론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단절이죠. 다비가 세대주의를 창시하면서 교회가 환란을 겪기 직전에 휴거되어서 하늘로 빠져나간다는 개념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와, 끔찍한 환란을 나만 쏙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티켓이네요.
맞습니다. 1800년 넘는 교회사에서 그 어떤 주류 신학자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새로운 렌즈였는데 이게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실리면서 20세기 전 세계를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키너 박사가 이 휴거론을 고대 문화 맥락으로 아주 날카롭게 반박하더라고요. 다비가 근거로 삼은 게 바울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한 구절인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판테시스잖아요.
네, 아판테시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정치적 용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 상황에 빗대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국가 원수급 VIP가 공항에 왔어요. 마중을 나가서 막 열렬히 환영을 했단 말이죠?
네, 환영 인파가 몰렸겠죠.
그럼 당연히 VIP를 차에 모시고 여러분이 사는 시내 중심부로 함께 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마중 나간 사람들이 VIP랑 같이 공항 스카이라운드로 쏙 들어가더니 영원히 거기서만 살아버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울이 말한 공중 영접의 본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끔찍한 세상을 버리고 스카이라운드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귀환하는 예수를 마중 나가서 이 땅으로 에스코트에 모셔오는 장엄한 의식이었던 거죠.
텍스트를 문맥에서 뜯어내면 신학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할 수 있네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탈문맥화된 신학이 현실의 고난과 부딪힐 때 벌어지는 비극이에요. 마오쩌둥 시절 중국 기독교인들 이야기 아시죠?
아, 서양 선교사들한테 우리는 환란 안 겪고 휴거될 거라고 배웠다는 그분들이요.
네, 근데 선교사들 떠나고 홍위병들한테 진짜 짐승만도 못한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 이분들이 느낀 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배신감이었어요. 고통 면제받는다는 값싼 약속이 깨지니까 신앙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 정말 소름 돋네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도피처만 약속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으로 가보죠.
네.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고통을 피할 VIP 스카이라운드도 없다면 우리는 이 기약 없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이 기다림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열처녀, 그러니까 들러리 비유잖아요.
이 비유의 압박감을 느끼려면 고대 결혼 문화를 아셔야 해요. 이 들러리들은 보통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들이거든요. 밤에 잔치가 시작되니까 횃불이나 등불 준비하는 건 완전 필수 의무였고요.
기름 떨어져서 문 닫혀버린 소녀들한테 신랑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건 그냥 지각해서 혼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사회적 파멸을 선고받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끝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인지 보여주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달란트 비유인데요. 우리는 흔히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종 보고 아휴 쟤 참 게으르다 혹은 투자 소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가볍게 치부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돈을 수건에 대충 싸서 땅에 묻는 건 합법적인 보관법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 종이 나중에 주인한테 변명할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즉, 인색하고 빡빡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완전 모욕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숨긴 행위 이면에는 주인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엄청난 적대감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걸 회사 생활에 빗대보면 딱 이거예요. 상사한테 단단히 앙심 품은 수동 공격적인 직원 있잖아요. 대놓고 소리 지르진 않는데 일 딜레이 시키고 연락 누락하고 일부러 프로젝트 망치는 사람.
아, 최악의 직원이죠.
달란트 묻은 종이 딱 그거라니까요. 불안해서 숨은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 위해선 내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겠다 이러면서 치명적인 사보타주를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 기다림의 태도가 최종 평가를 받게 되죠.
양은 우편, 염소는 좌편에 두는데 기준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잖아요. 테레사 수녀나 로널드 사이더 같은 분들은 이걸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로 해석했고요.
박애유주의 관점에서는 참 아름다운 적용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윤리 프레임을 덮어 씌우지 않고 마태복음이라는 책 내부의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요.
10장 말씀이랑 연결되는 부분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요.
맞습니다. 키너 박사나 다수학자들은 이걸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타지역으로 떠난 취약한 선교사나 메신저로 봅니다. 당시 이 메신저들은 집도절도 없고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진짜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헐벗은 메신저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쉴 곳을 내어주는 게 단순히 자선냄비에 동전 넣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위험한 메신저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영접하고 그 메시지에 동참하는 거대한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뜻입니다.
와, 메신저를 대하는 태도가 곧 메시지를 대하는 태도다. 오늘 저희가 방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70년 예루살렘의 생존 가이드부터 휴거론의 역사, 그리고 치열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비유의 진짜 의미까지요.
텍스트를 파고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죠.
사실 키너 박사 본인도 젊은 시절에 어떤 유명 전도사한테 무작정 다비의 휴거론을 강요받았대요. 위대한 사람은 다 이렇게 믿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러면서요.
전형적인 권위로 찍어 누르기네요.
근데 안소가 넘어갔죠. 성경 원문표고 스스로 파고든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정봉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권위자가 말한다고 필터 없이 삼키지 마시고 끈질기게 비판적으로 사고하셔야 해요.
원본 소스를 직접 대면하는 게 진정한 생존 기술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늘 깔끔한 정답을 원하잖아요. 환란 언제 끝나요? 어떻게 피해요? 하지만 텍스트가 보여주는 진실은 프리패스 티켓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논의 마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남길게요. 만약 마태복음 25전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단순히 길거리의 약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굳게 믿는 세계관을 사정없이 흔드는 불편한 진실을 들고 온 취약한 메신저라면 어떨까요? 듣기 거북한 진실을 전하려고 누군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불쾌하다며 문전박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물 한 그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탐구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